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곧 고난과 고통을 영광과 부활로 바꾸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자주 발견하는 패턴 중에 하나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입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참기 어려워서 미래의 구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들뜹니다. 그러다가 다시 냉엄한 현실로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처절한 고통과 소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9장에서 욥은 지난날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향수에 젖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은 그 옛날 군왕과 같이 최고의 존영을 한 몸에 누렸던 시절을 돌아보니 아마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0장에서 욥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옵니다. 찬란했던 과거와 참담한 현재를 대조해 보니 지금 욥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비통하기 짝이 없는 말로 현재의 고통을 탄식합니다. 29장의 영화로웠던 옛날과 30장에 묘사된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생생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9절에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어제 묵상하셨던 말씀에서 욥은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모든 힘을 이렇게 하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욥을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쓸모없으며 사람 측에도 끼이지 못하고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측에도 끼이지 못하는 개들만도 못한 도무지 쓸모없는 자들이 욥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서 욥이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9절부터 15절에서 그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된 비류들, 불황자들, 유랑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욥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되는 대로 굴러먹고 있던 비류들이 욥을 마음껏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원수들 앞에서 가진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욥은 탄식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왕처럼 존귀와 존영으로 가득했던 욥이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온갖 능욕을 받으시고 전락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31절에서 욥 자신은 진흙이나 쓰레기만도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16절부터 23절에서 욥은 초점을 사회적 고립과 조롱과 멸시에서 하나님께로 전환시킵니다. 한때 욥을 지켜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던지셨고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여러분, 욥기 전체를 통틀어 진흙이라는 말은 24번 정도 사용되고 쓰레기 혹은 재라는 표현은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흙이라는 표현은 하찮다, 별 볼 일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쓰레기와 재라는 표현은 죽음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한때 엄청난 재산과 많은 자식들을 주셨고 왕처럼 분에 넘치는 존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인생을 진창에 빠지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을 내셨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내몰아서 밤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떠나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30장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고통과의 고통의 수렁 속에 빠진 욥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땅에서는 고통과 멸시와 하늘에서는 고요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가게 하셔서 나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때리십니까?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5절부터 31절에서 욥은 자기가 이웃에게 베풀었던 행위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비교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이미 29장 12절부터 16절에서 욥은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 과부들과 동고 동락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악이 왔다는 것입니다. 3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3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찌지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음이요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여러분, 욥도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욥기 저자는 그러한 보상과 기대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알려진 욥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실내화를 신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이 그만 계단에 걸려서 발톱이 제가 꺾어졌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면서 제 머리에 반뜩 스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배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꼴밤을 주시는가? 이런 의도가 우리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저자는 심지어 욥에게도 그러한 보상과 기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도덕적 선행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저자는 욥의 탄식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 자신의 도덕적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축복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허상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제가 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옛날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욥의 미술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되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욥의 삶이 아닌가요? 그의 미소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온몸과 노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면은 욥의 재산도 아니고 그의 말도 아니고 그의 어떠한 움직임도 아니라 그냥 그의 얼굴에, 그것도 얼굴 전체가 아니라 입가에 머금은 그의 미소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고 싶은 10대들에게, 우울감에 빠진 노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미소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것이 살아 걸어다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욥의 미소를 삶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욥을 환영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담비를 기다리듯이 학수고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2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던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나 욥은 이제 어두운 침침한 곳만 찾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애걸복걸하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욥은 고통에 눌려 신음하듯이 울부짖는 이리의 형제처럼 애처롭게 울어대는 타주의 친구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통하고 애달픈 고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한때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지금 자신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한 악기인 수금은 통곡으로 바뀌었고 욥의 피리 소리는 그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곡으로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왕에서 노예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옛날을 추억해 본 후에 현재의 고통을 돌아보니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영혼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혼 파괴는 자살 충동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한때 명예롭게 생각하던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그 명예를 박탈당하고 사회적 야유와 조롱이 극에 달하면은 그 영혼의 존엄 토대가 금속에 녹슬듯이 급속히 부식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치스러운 장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에서 볼 때에 대부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었기 때문인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존재를 완전히 파괴된 욥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0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묵상되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볼 것입니다. 왕같이 행복했고 존귀와 존엄했던 그 옛날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고통과 수치, 회복과 갑절의 축복, 이러한 욥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이 지금 행복에서 고통으로 역전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욥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킨 욥에게 더욱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뒤이어 찾아올 부활과 영광을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역전되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서 또 다른 역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전의 인생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만들려고 책상에 놓아두었던 작은 송곳이 그 당시 세 살 먹은 아들의 눈에 떨어져 그 송곳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5살 때에 이 아이는 두 눈을 모두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맹인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맹인학교에서 이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점자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조각에다가 크게 글자를 파새겨 놓은 것을 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더듬으면서 글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수성공의 아들은 점점 성인이 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더 좋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새로운 점자책을 만들어내는데 종이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글자를 새겨넣는 방법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 점자책을 발명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루이 브라유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떨어져서 두 눈을 빼앗아갔던 그 원수 같은 송곳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 점자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책을 영어로 브라유 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에 빠지게 한 송곳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의 기미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송곳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브라유의 눈을 실명하게 했던 그 송곳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멀쩡한 눈, 송곳으로 실명, 그 송곳으로 점자책 발명,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안겨줌, 이런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보고 실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이 희복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영광과 부활로 역전된 삶이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